제가 전에 읽었던 한 제목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곤 합니다. 제목은 95세 된 어느 노예의 후유, regret 후유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에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0년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에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 그냥 도모로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더라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내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나는 10년 전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후회 없는 짧고 빨리 지나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열정을 가지고 뭔가 끊임없이 배우며 성취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유언 편지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고 이제 내가 가야 될 천국으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감하고 남겨두는 영적인 후계자 디모데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남겨뒀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는 한 가지 하늘에서 부어지는 소민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 고백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새 문장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며 마쳤다. 그리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바울, 그도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몸의 가시처럼 그를 괴롭히는 육신의 질고 가운데 계속 고통스러워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가 끝까지 붙잡았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 하나님께서 그를 쓰임받았던 그 영적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현지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마치며 믿음을 지키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믿음 생활, 기대하시는 신앙 생활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교훈을 남겨야 됩니다.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12절과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14절 보면 너는 디모데 나의 사명을 이어받을 영적 전수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확실하는 것입니까? 바로 1차적으로 보면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그 후에 후반절에 나오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말합니다. 너는 나로부터 많은 영적 교훈과 가르침을 지금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곧 순교자가 될 것이지만은 그것을 꼭 놓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면서 핍박과 어림을 수없이 겪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로 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대로 살아갈 때 겪는 모든 것을 젊은 디모데가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과장이나 헛된 그런 사람이 만든 가짜 소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너무 일찍 태어난 초석가처럼 연약한 자라 미숙자라 고백합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바울이 남긴 영적 유산을 책으로 다 기록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도 죄인 가운데 죄인이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의 경지를 마쳤어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했던 믿음을 지켰던 능력의 비결, 그가 도대체 어디에서 힘을 받았길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나. 11절 후반절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연약함과 흔들림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 있었지만 주님의 신실한 은혜가 내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이렇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 영적인 체험과 간증에서 나오는 가르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디모데 교회와 디모데와 초대교회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남기고 싶었던 영적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떠날 때 남기는 유언들과 교훈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북한이 만든 핵무기를 넣고 많은 회담을 시도하고 이번 달 말에도 저 베트남에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하지만은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아요. 많이 있어도 전문가들은 벌써 해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수백만의 북한 국민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핵무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부터 이어받은 유훈이라는 거예요. 유훈,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독재자가 남긴 무시무시한 유언이 수십 년을 흘렸어도 온 국민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남긴 선한 교훈, 영적 유산도 100년, 200년, 1000년이 넘어도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성공이 보장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걷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소명을 받은 후 철저한 실패와 비극으로 끝난 것처럼 그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면 영원히 남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남길 수 있는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뭐 많은 것이 있죠.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 지식, 경험, 재산, 뱅크 어카운트, 집 문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믿음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이 영혼 속에서 새롭게 해석돼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모두가 우리 은혜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야 됩니다. 14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릴 수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5절 말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다녔던 유대인들처럼 디모데는 구약 성경에 내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또 절기들,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 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한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알아 하지 말라, 이런 조항들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 달렸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분, 어딘가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마다 매를 가지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듯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과 심판 앞에 놓여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보내실, 앞으로 구원의 은혜 때를 입에 두시고 그때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구약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알았는데 바로 의로움을 완성하실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을 시키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분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완성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첩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능력,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소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자예요. 그 성장을 소원해야 돼요. 1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 영어 성경 보면 maybe complete, equipped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한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으면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20캐럿, 30캐럿짜리 큰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지만은 이것이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다이아몬드를 깎는 그 기계로 각을 내고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 창출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았지만 아직도 나의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의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나의 알지 못하는 부분, 바꿔야 될 부분, 내가 붙잡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버려야 될 것,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인생관, 끊임없이 다져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라는 내 옛사람의 요소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영적인 변화라, 성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후에 내 속사람이 달라지고 또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타지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몇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저 위스콘신 메디슨에 사는 켄이라는 그 할아버지, 미국인 할아버지와 그 아내를 만났는데요. 70대 중반이었습니다. 자기는 평생 페인터로, 벽을 페인트하는 그 페인터로 일을 하다가 은퇴해가지고 사는데, 신앙을 나누게 되면서 자기는 매 주일 그 자기 사는 동네 근처에 있는 그 연방교도소에 가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는 여성 수감자들, 자기는 남성 수감자들을 매주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는다 그런 간증을 저에게 했습니다. 거기는 너무도 좋다는 거예요. 사역하기.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없죠. 인터넷도 안 되지요. 뭐 아무로 가 이거 저거 기웃거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만나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면 그게 마음이 열리고 많은 분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고마운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또 78세 된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사는 지역에는 약 950채의 그 은퇴자들이 모이는 그 마을이 있는데 집집마다 매일 박수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혹시 당진들 가운데 몸이 너무 힘이 없으셔서 그러나 병원에 가야 될 분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노인들에게 병원에 언제든지 연락만 하게 되면은 가서 병원에서 또 진찰을 하게 되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교통편을 제공한다는 그런 78세 된 이 할아버지의 개인적인 짧은 나눔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 그냥 인조하면서 그럭저럭 대충대충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었지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선한 일을 내게 주신 달란트와 건강과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보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 떠나는 이 세상의 것도 우리가 감사하고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한 영혼의 구원, 그들이 주님께 돌아가는 회복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말씀을 통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저 그냥 아이디어로 새로운 발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 나는 내 인생,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대와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와 신령한 짓을 그리워하십시오. 왜 그래요?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았습니다. 말합니다. You have a taste that the Lord is good.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해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인자심, 주의 보혈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든 선한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이런 우리 인생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입혀주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깨끗한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처럼 주의 인자심을 진정으로 맛본 자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너는 구원받지 않는 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내가 주의 용서함을 받았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신분을 받고 영적 생명력을 누렸지만 받았지만 성장을 고대하는 거예요.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좀 더 높은 기대치로 밀어내야 돼요. 현재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나는 미국의 탐험가 칼린 오브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완주를 했나? 근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했나? 이 사람은 외부의 지원 없이 역사상 최초로 남극 대륙을 횡단 도전에 성공하게 된 사람입니다. 처음입니다. 지금 남극은 여름이에요. 그러나 여름도 남극은 영하 25도라고 합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70도, 80도라고 해요. 시속 50, 60마일의 강풍이 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이지요. 우리는 영하 25도에도 1시간만 견뎌도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곳에 머물렀는데 머무는 날 갑자기 전기가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덜덜덜 떨다가 제가 감기가 들렸어요. 이처럼 사람이 약하더라고요. 히어가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몸이 컨디션이 달라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 같지만은 이 사람을 보면은 정말 영하 25도에서 10분도 견디기 힘든 강추위 속에서도 곧 두 달을 921마일을 그냥 걸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지난 2월 5일에 칼린 오브레디가 살고 있는 저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신문 기자 매스컴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런 대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건드려지지 않은 채 묻혀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들어있으며 이를 살려내려면 누구나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극한의 도전에서 성공함으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감을 주려고, 도전의식을 심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년 전에 대학 졸업 기념으로 배낭 여행을 하다가 대구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몸의 25%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의사들의 진단에 당신은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격려와 피나는 재활 훈련을 통해서 1년 반에 시카고 철인 3종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그 후에도 계속 이런 모험을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이 영적인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처럼 오묘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잠재력과 은사와 기회를 가졌음에도 다듬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고 있습니다. 썩혀두고 있어요. 나는 내 삶이 바쁘고 내 인생이 할 일이 많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해서 영적 생명력을 뻗쳐나간데 가능성과 잠재력과 소명을 스스로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12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하셨어요. 영적인 부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달란트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자리로 성장할 수 없어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산성들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도전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란 은혜의 기회로 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최선을 다해 그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확신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14절 전반절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를 순전한 마음으로 믿다가 다시 율법을 따르는 유대의 정통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지주의라는 당시 이단 사상에 기웃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받고 감동되는 이런 정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어디까지 나가라고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두 가지입니다. 13절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점점 거짓된 사상과 가르침들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그런 영적인 혼돈의 상태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요즘에는 컴퓨터 앞에 있으면은 그 서치 엔진에 놓고 내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그냥 서치해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포메이션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진리로, 확신으로 받아들이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아요. 많은 것을 보고 인포메이션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확신으로 나가는 그런 자리는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묵상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생활 오래 해도 진리가 아닌 것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마지막 때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에 대한 모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진리가 되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는 비결이 있어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준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의 방도로 쓰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어느 때까지요? 어디까지 배워야 됩니까? 확신이 들 때까지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이해했습니다. 깨달았어요. 믿어져요. 그러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 확신으로 들어온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왜 깨닫는 믿는 자리에서 나가서 확신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까?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혼란하게 되고 이 세상 권세를 잡은 거짓의 영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더욱더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능히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들켜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 미래의 사건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끝까지 인내하려면, 견뎌내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 소망이 있고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물질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서로 속이고 속임 당하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영원한 절대적인 가치에 계속 나의 견고한 신앙관을 세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신학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대의 무신론자,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어설프게 애매하게 안되니까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내 신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어떤 분은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해서 믿냐? 이것을 가져야 되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요, 진리로 확신이 들 때까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 정말 내 인생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과 함께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2019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6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영적 목표를 세우시고 줄기차게 달려가시며 열심히 뛰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일, 미혹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푯대를 세우고 더욱더 견고한 영적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또 읽고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사명자로서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떡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나는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남기를 원합니까? 지금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신앙 주시고 인생의 바른 목적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큰 믿음과 인생관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